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족 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십자가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인간의 종족으로 형성된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에는 필히 백성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 백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이다 또는 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교회만 잘 다니면은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교회 일도 열심히 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한다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죠. 그저 어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좋지만은 그런 것을 안 해도 조금 열심이 없어도 천국 가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안 낸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천국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을 안 내도 천국 가는 데는 사등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고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은 좀 고쳐져야 될 생각입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다. 그러면은 신앙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결국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나오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은 되는데 뭐 골치 아프게 하나님의 나라니 뭐 하나님 백성이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귀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 말고 진심으로 참된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뭐 하기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가지고 어떤 관심이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 생각만큼은 여러분이 좀 깊이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라면은 이 뭐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오. 이런 강조만 하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인 누군가를 골라내고 불러내시겠다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골라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진짜 하나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틀림없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우기고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 백성 분명히 따로 있단 말입니다. 내 고집과 내가 나를 인정한 상관없이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니면은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분명히 없는 것이고 참된 신자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건 여러분이 항상 살피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자의 모습이 있느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부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두고 단 한 사람의 신자가 관심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장을 갔는데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만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 관객이 한 사람뿐이라 해가지고 영화가 취소되고 상영이 안 되는 건 없을 것입니다. 뭐 3류라면 또 몰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영화는 상영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찾아가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 편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다시 또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려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던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는 왕이 백성이 택하여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을 택해서 세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종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 그러한 얘기는 인간이 나서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왕이니까 바꾸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또 왜 이런 왕을 세웠습니까? 불평할 수도 없고 다만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백성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잘못된 것도 없을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일이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인간들 쪽에서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만 바라보고 계산하면서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일을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을 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일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근데 다윗 앞에서 사울은 그들이 선택해서 원해 세운 왕이었죠. 근데 사울은 결국 실패했다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용납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에게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저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그냥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백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능력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기대도 다 버리고 그냥 왕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에게 뭔가 다른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더 왕의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압살롬 편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시 다윗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러한 작당들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바꿔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된다는 이르간 시기였단 말입니다. 이런 그들 모습이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더란 말이죠. 이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초점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을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만 자꾸 연관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상상치도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된 예수님은 생각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잘 되게 해야지. 항상 이런 생각에만 골똘할 뿐이라는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쉽게 말해서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믿을 이유가 뭐냐? 이러한 생각에 또 머물러 버린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끌어다 놨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 이걸 신앙이라 이렇게들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이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반역을 한 그 압살롬 편을 들었다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백성들은 참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 편을 들 때 언제고 또 지금 내 편을 드는가 괘씸해가지고 그들을 뭐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어떤 징계를 줘도 시원치 않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지 아니해서도 압살롬이 감히 반역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압살롬 편을 든 이 백성들이 진짜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 반역의 중심에 어떤 지파 있었냐면 바로 유다 지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반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베라에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렇게 말하죠. 이 압살롬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그 말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그 사독과 아비야들 제사장이죠. 이 두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온 이스라엘이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일이 잠잠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에 너희가 뒤로 처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왕으로 다시 추대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 너희가 내 형제니까 너희가 먼저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얼른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말한 대로 유다 지파는 압살롬 반역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편에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들인데 뭐 얼른 나서가지고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유다 지파에게 말하기를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 너희가 나중에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한 일을 용서하고 여전히 너희를 내 권력대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왜 이런 배려를 할까? 그냥 같은 지파고 한 형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배려를 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들을 이렇게 해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나중엔 더 자기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가? 다시 말해 정치적인 술수로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 개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보면은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그런 말합니다. 당시 다윗의 군장이 누구냐면은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요압을 잘라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군장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건 바른 정책이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실제 이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운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요압이 불만을 가져가지고 결국 아마사를 살해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여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정책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노무현 씨가 욕을 막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리석은 그런 정책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배려해 주고 그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 가지고 군장으로 삼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그런 좋은 방법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혹여 이러한 얘기가
다윗에게 마음을 돌렸던 사람한테 정치보복 하지 않을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다. 이제 나에게 충성해. 이런 식으로 자기 편 끌어들이는 그런 일에 효과는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바위핀에 서가지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그들에게 반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결과란 말이죠. 우린 당신을 위해 싸웠는데 왜 우리는 안 돌아봐주고 반역자인 저들을 저렇게 돌아봐주고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그 이 아마서를 어떻게 군장 세울 수가 있는가? 이런 불평, 이런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반역자의 군장인 아마서를 요압을 내치고 대신 삼은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그 반발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래, 이런 일을 두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불공평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눈앞에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는 나중 결과를 미처 다윗이 잘 생각지를 못했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의 정치력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건 성경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 평가하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선 말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냐 이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에게 행한 일이나 아마서를 군장 삼은 일이나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군장의 자리에서 밀려난 요압을 우리가 두고 한번 보십시다. 비록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 싸워서 반란군을 지휘다만 공로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야, 당신 다윗 그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다윗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인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요압은 안 그랬거든요. 다윗 옆에 있었지만은 다윗 마음을 요압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요압이란 말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특별히 부탁을 불구하고 자기 성질대로 압살롬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또 압살롬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다윗의 애통의 마음을 이 요압은 예민을 하면서 왜 우리의 공로를 무시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협박했던 그런 사람이 요압이란 말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초기에는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이 살려줬는 불구하고 요압이 마음대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요압이란 사람은요, 비록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 곁에 있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사실 요압은 그 몸만 다윗과 함께 있을 뿐이지 마음은 다윗에게 벗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압을 군장의 자리에서 잘라내버리고 대신 아마스를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성경이 말한 신자란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말한 대로 요압은 항상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요압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특별히 예수님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적도 없는 그런 기독교인 연상해 주는 것이 바로 요압이란 것이에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잘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신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또 요압이란 말입니다. 요압을 군장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를 떠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라 여길 수 없다면 그게 무엇 때문이냐? 비록 교회를 잘 다니나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 그건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마음을 내가 외면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런 내가 예수님을 잘 숨기고 있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나오니까 예수를 딴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뭐냐면 자기 공로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요압이 보인 그 자기 공로를 따지는 것, 그 모습과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지를 않더라. 십자가 달린 그 주님 마음에는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관심 없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때 나오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그게 요압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을 때 나오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못마땅한 사람들을 자기 성질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마음은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향한 용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아는 신자에게서 보여지는 건 분명히 용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면서 난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그에게서 좀 비판이라는 거, 또 무시라는 거, 뭔가 의심여김이라는 거 이런 게 나온다면은 그건 예수님 마음을 내민하고 있는 증거고 결과란 말입니다. 그게 요압이란 얘기죠.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한다면은 남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비판 자체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안 보기 때문이다. 결국 나쁜 것은 왜 주님 마음을 너희가 안 보고 있느냐? 그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비판이란 행동은 예수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내 옛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나와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네 것보다 내게 더 낫다 이런 자랑이 나오고 나보다 못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도 역시 십자가 달린 주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와지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밀쳐낸 겁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리고 아마사를 앉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안다면은 불평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을 모른 채 결국에 아마사한테 앙심을 품고 살해하게 되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같은 그런 모습을 요압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 이걸 가지고 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준해가지고 우리를 백성으로 인정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항상 그 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생각이 교회를 빠져도 되겠네요. 또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 역시도 골치 아픈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내 속에 두고 산다면 그 열매들은 분명히 그 생활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주님과 똑같은 겸손과 온유로 맺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볼 것은 요압은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아마사는 군장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마사가 그 군장 자리에 앉았다면은 아마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마사는 그 군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백성을 일컬음받을 자격이 있느냐? 답이 뭐겠습니까? 자격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격이라는 것을 따질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의 입장에서 왕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요직에 앉힐 때에 그 사람 자격을 따져가지고 그를 앉힐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뭐 대법관, 뭐 대법원장, 또 무슨 뭐 헌법재판소 뭐 소장이나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과 그 대통령이 등용할 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 동의안 받아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보자들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걸 이제 파고들고 따져가는 그러하는 과정인데 그 인사청문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인사청문할 자격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닌 말로 뭐든 개가 뭐든 개 살피고 있는 그 꼬라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누군가를 청문해야 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국회의원이라면은 먼저 자기부터 낮아진 자리에서 청문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을 아무리 봐도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여기로 나온 국회의원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당신 이런 땅 사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것을 한번 털어봐야 될 문제죠. 다윗이 누군가를 등용할 때에 자격을 따질 자격이 다윗에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에 가는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을 왕이란 권력을 이용해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자기의 그 악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그 결과를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는 것도 뭐 아마사가 통솔력이 있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는 것, 그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어떤 것인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항상 자격을 생각하죠.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생각이 바로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격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인간단체로 여긴다는 그런 생각에 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단체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담고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격이라면 그게 자격이에요. 목사의 자격은 학벌도 아니고 무슨 박사가 하기도 아닙니다. 얼굴도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고 장로님께 중요한 것도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담아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격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면 유능한 목사 통성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잘 다스려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목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에게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지 말아라는 것도 그들의 반역을 허물지 않고 용서함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아마사를 군장 삼은 것도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마사가 군장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은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용서와 은혜가 담긴 자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서로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다윗에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긍휼과 사랑, 자비 때문입니다. 그 덕분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무슨 직분을 맡아도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유라면 그 자리에서 당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이 나를 용서해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바로 그걸 드러내고 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그걸 안다면은 그게 진짜 자격이 있는 모습이고 그게 백성이고 그 모임을 가리키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다윗의 말대로 다시 왕을 궁으로 모셔오게 되죠. 이런 유다지파가 잊지 말 게 뭐겠습니까? 반역을 하기 전에는 다윗을 단지 왕으로만 여기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반역자에게 베풀어진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안고 다윗에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 날마다 주를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반역을 생각지 않고 교회를 찾는다면 그건 그냥 종교로서 교회를 찾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왕입니다. 여겨주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날마다 행하고 있는 나의 반역, 내 배신 그걸 염두에 둔다면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부르신 사랑과 궁휼에 감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주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주를 잘 믿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살았습니까? 아니면 배신하면서 팔아먹으면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떤 쪽일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있겠는가. 대부분 보이는 것은 세상 때문에, 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뭘 잘했다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우리를 다시 부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나온 그 백성이 나온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여전히 신자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백성 나올 수 없는 내가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나왔습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게 바로 백성다운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였는데 그 마음들 속에서 무슨 충돌이 있고 무슨 비판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고 무슨 욕이 나오고 하겠나 그 말입니다. 그 숨김이 있을 뿐이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증거하는 거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르강 교회를 참된 교회라 일컫는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잊지 말 건 바로 그겁니다. 무작정 나오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나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갈 수 없는 내가 또 이렇게 주님께 나가게 된다는 거 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께 담겨있는 긍휼과 사랑만큼은 잊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누르 살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 공로가 아니고 그걸 누릴 만한 자기 대세가 아니고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보여져 있는 담겨있는 그 긍휼과 사랑을 보면서 그걸 증거한 자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다운 거예요.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셔서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 사람 마음을 돌리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일하신거든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벗어난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신자라면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신자라면은 왜? 예수님이 그에게 회개한 열심을 주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맛본 신자라면은 주님이 두드릴 때에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른다면은 신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공로가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반역자인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용서와 사랑에 깊이 좀 빠져드시고 여린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참 악한 자이고 반역자인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것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용서와 사랑을 깊이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긍휼에 취한 자로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주님의 용서와 사랑만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